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너무도 잘 아시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죠. 8장 37절 말씀, 전체적으로 그 8장의 내용이지만 이 한 구절을 대표 구절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으로 내 구원의 믿음은 올바른가? 라는 때로는 좀 도전적인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입니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주부터 해서 요번에 있을 토요일 모임에 이르고 또 아마도 주일 설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런 장례식에 대한 부분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한 가지 죽음을 상기하기에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때로는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죽음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그렇게도 미지의,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죽음은 익숙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장례식에 가 있다 보니 다시 한번 저희가 있는 방 주위로 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어떤 방은 정말 젊은, 사진이 너무나도 젊은 20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밖에 사진들이 요즘엔 다 걸려 있더라고요. 한 장례식방에 20대의 남자 사진이 있었는데 인물도 좋고 정말로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저희 형님이 대학에 있는데 그 대학의 그 과 직속 제자였습니다. 암으로 죽게 되었고 살아있을 때 저희 형님이 진로 상담도 하고 아픈 걸 아니까 저희 조카도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더 동요가 돼서 더 막 그 돌봐주고 또 상담도 하고 이랬던 제자였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가 있는 중에 그 젊은 청년도 옆방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형님은 저희 아버지 상주로 있으며 옆방의 장례식장 방에도 다녀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감회가 있었겠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날들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있으니 또한 나의 혼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매일같이 구원에 감사함에도 또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나의 마음을 돌려 나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요. 믿음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듯한 이름,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름을 들어보셨죠.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 가운데 한 명이고 예일대학 교수였으며 또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했었던 미국의 건국의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년이 넘게 사역한 노스햄튼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사역한 후에 쫓겨나게 됩니다. 대각성 후 늘어난 교회 회원과 이제 대각성 후 시간이 많이 지나 2세대가 생기고 3세대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잘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 눈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열매가 나오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구원받은 어떠한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성도들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생각해내서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욱 강하게 주의 만찬에 대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말 삶이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에게만 주의 만찬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불만을 일으키게 하죠.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더욱 구원의 열매를 보고자 했던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성도들과의 갈등은 점점점 커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사무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 교회의 정회원, 그 당시에는 남자만 투표권이 있었다고 해요. 정회원 230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에드워드가 대부분 사임하길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23명만이 그 목사님이 남아있게 되기를 원하게 됐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보내지게 되죠. 이로써 에드워드 목사님은 24년간 사역했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청교도적인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더욱 강한 생활의 어떤 그 열매를 보기 원했던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게 어떤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봐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각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저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언제 몇 시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제가 언제 구원받았건 간에 돌이켜보면 간단하게 그 당시에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2002년 당시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간 우리 교회 혹은 제 이전 교회에서도 나오셨다. 또한 그 교회를 떠나신 분들을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그분들의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정말 구원 받으셨던 분인가? 왜냐하면 의심스러웠던 부분들도 제가 많았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복음은 매우 깊기에 정말 깊이 알려면 끝이 없고 너무 깊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복음은 또 한편으로 매우 단순하고 복음을 통한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즉각적이기에 단순히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나의 구원을 되돌아보고 확신을 갖는 것은 내 믿음 생활을 위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쩔 때는 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이고 사실 설교하기에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정의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에서 흔히들 기독교 영역 내에서 우리의 크리스찬 믿음 내에서 그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믿음이 아닌 것 이런 것도 한번 찾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착각하지만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좀 정리를 하셨는데 상당히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받아들이기 쉽기에 오해할 법한 믿음에 대한 것도 먼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에 언급하는 믿음들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랑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과 그 단어는 같아도 안에 들어가 보면 definition,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 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그렇군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음에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구원이 아닌 믿음 말이죠.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사실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나 하나님을 역시 믿는 유대교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 이야기에서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요. 저도 흔히 많이 듣습니다. 이런 말들도 들어요.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은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친구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믿음이 구원을 꼭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봬도 그래도 저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럼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뭘 믿는데?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나는 신을 믿어요 라는 믿음, 이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열정 있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사실 행위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뭔가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뭔가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뭔가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뛰어다녀야지 믿는 사람이지 하고 말이죠.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봉사 헌신 열심히 구원을 절대로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 좋지만 구원의 간증이 없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받지 않았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모태신앙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세습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부모 따라 나오게 되면 실제로 자신이 구원받고 믿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태신앙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후에 말씀드리는 지식이라는 믿음과 착각하게 됨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들은 것이 많고 기독교 문화 내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누구든지 모태신앙이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간에 그 아이가 자라나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과 그러한 자신의 과정에 믿음의 과정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 매우 약합니다. 자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에 대한 간증이 약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태신앙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네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한 것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횡행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믿음, 은사주의적 믿음이죠.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것은 마인드 컨트롤 믿음입니다. 거의 내가 눈을 감고 믿습니다 하는 믿음 하고 외치면 믿는 것 같은 그러면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것 믿는 대로 우리 삶이 밝힐 것이라는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 막 기도해서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조엘 오스틴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하는 공간이 없어서 몇 번을 돌다가 기도해서 주님 주차 공간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차가 싹 나가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다. 이런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이 구원을 가져다 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최면적인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제가 천주교에 있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뜨거웠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죽었으면 저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때 죽었으면 그때 제가 만약에 천주교의 선교로 나가서 죽음을 당했으면 그냥 지옥에서 눈을 뜬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적인 신념과 관계된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무섭죠? 왜냐하면 이런 믿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잘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 구원의 믿음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 단계.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설교자로 어떤 교단을 떠나서 존경을 받는 스폴전 목사님이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론 말씀을 드리죠. 이 세 부분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다 겁니다. 아직 구원 받았냐? 아닙니다. 아닌데 27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권을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간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죠. 28절을 보면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이사야서에 대한. 근데 저희가 이제 뒷부분을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며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사야서를 읽으며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그가 깨닫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건성건성으로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그 뜻은 몰랐어도 이 문장을 되뇌이며 아, 이 문장 자체는 분명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믿음의 첫 단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다음 단계로 나가질 못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는 곳이 뭡니까? 혼입니다. 혼.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담당하는 곳이 인간의 혼입니다. 혼은 분명히 지식으로 인해 자극을 받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게 되면 그래서 머릿속으로 옵니다. 머리로. 성경에 하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또 듣고 내 죄를 내가 없앨 수 없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갖고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듣고 그리고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에 나는 이제 내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씻게 되었고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게 됨을 듣는 것. 이 과정들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며칠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지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머리에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동의의 단계입니다. 동의의 단계는 내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지식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는 단계죠. 이 동의의 단계는 지식으로 내 머리에 있었던 것이 나의 것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것으로. 전혀 상관없었던 따로 머릿속에 내 지식의 창고 속에 놓아뒀던 이 하나의 지식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즘에 비가 많이 왔고 한국도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오고 재난이 있는데 그 재난에 대한 것이 뉴스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뉴스로서 그날의 지식으로서 비가 얼마 왔고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서 있었던 것이었었는데 그게 내 집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일이 내게 되잖아요. 그 지식이 내게 됩니다. 그 기사가 내게 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이 내 머리에 있다가 그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 지식에 내가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찬양이가 주짓수라는 것을 배우는데 처음에 주짓수가 이렇게 유도 같은 겁니다. 처음에 관장이 기술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주고 그것이 지식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보니까. 그러다가 서로서로 그것을 이렇게 익힙니다. 아직도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실제로 딱 붙어서 정말로 스파링이 됐는데 그게 정말 딱 걸려서 그렇게 딱 됐어요. 그럼 완전히 냈게 돼요. 완전히 냈게 되는 그래서 그 기술이 지식으로 있다가 완전히 이제 내 것이 돼버리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있던 지식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 지식과 내가 동기화되는 그래서 그 지식이 내 삶과 나와 연관이 되는 그 순간이 있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오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죄가 그게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네. 성경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러고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이네. 내 죄를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네. 이러한 그 말씀의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나를 돌려 그 해법을 구하는 순간이 회심, 곧 회개의 순간인데요. 한자에서도 회심이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뀌는 순간, 마음이 바뀌는 이 순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은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을 위해서 다음 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나 금지하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성경에서 볼 때 로마서를 펼치며 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왜 내가 당신이 죄인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찔림이 혹은 그 죄에 대해서 동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한편의 절망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Lordship Salvation이라고 매우 어려운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즉각적인 믿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지식적인 믿음이 마치 믿음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서 이 동의되는 순간, 이 죄인이 죄로 봤을 때 상대방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은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죄인인 것을 알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이 나를 돌이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그렇구나, 진짜로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구나 라고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없앨 수 없기에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 빼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나의 마음에 내려와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 자신과 동기화돼서 동의하는 과정이 분명히 크던 작던, 그것이 굉장히 크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여 자기 마음이 동기화되는 그 말씀에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히 이디오피아 내시가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를 읽으며,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으며 그 죄가 나의 죄이고 내가 그 길 잃은 양이 바로 내가 그 길 잃은 양인 것이고 그것에 분명히 동의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그 질문, 이 담당을 했었던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해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미 그 말씀이 자기와 동기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신뢰의 단계입니다. 신뢰. 30절에서 31절을 보면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에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빌립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는 마음에 동의를 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의 죄를 갖고 가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내 죄를 씻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신뢰의 단계는 내 마음을 죄에서 돌려서 이제 그 죄가 나의 것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가 누군가 아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바로 신뢰의 단계고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 구원이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만 있다고 구원이 있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여 주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한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가 받아들이는 내 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혼을 이루는 세 단계 지, 정, 의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동기화되고 의,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씻으시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는 구세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뢰를 분명히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단계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단계인 것이죠. 청교도인들은 믿음을 표현할 때 기대어 누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온몸에 힘을 쫙 빼고 어디에 기대어 눕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갑니까?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말씀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니 그게 맞는 얘기예요. 혹시 zipline이라고 아세요? zipline이라고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저쪽 그 어디예요? 휘슬러 가면 있는데요. zipline이 뭔가 하면 이게 외줄이 있어요. 외줄. 외줄이 여기 높은 데서 여기 높은 여기 완전히 낭떨어지고 높은 데서 높은 데서 줄 하나가 있고요. 내가 조끼 같은 거 하나 딱 있고 조끼를 이렇게 짚라인 고리에다 딱 걸어요. 그 다음에 이쪽 봉우리에서 이쪽 봉우리를 쫙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혼자서. 휘슬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주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100m예요. 100m 높이가. 높이가 100m 아래 나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한번 해봤거든요.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200m 될래나? 쫙 갑니다. 진짜 엄청나게 높은 나무가 저 아래 보여요. 사람이 점으로 보이고. 그래서 구명조끼 같은 거 있고요. 헬멧을 써요. 근데 헬멧을 쓰면서 저는 헬멧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했어요. 떨어지면 이거 뭐 의미도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고리가 이렇게 제 쪽귀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딱 겁니다. 뛰어내리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제 플랫폼이 이렇게 있고 여기 계단처럼 계단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세 개까지밖에 없어요. 계단이.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뛰어야 되니까. 우리는 압니다. 케이블이 튼튼하고 조끼도 튼튼하고 고리도 튼튼하고 고리 걸고 그 뒤에 또 보조고리도 또 튼튼하고 아무 사고도 여태까지 없었고 나도 없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 지식적으로 이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거 내 지식이에요. 여태까지 짐장이 타러 가기 전에 내가 이 구글에서 보고 찬영이하고 저하고 탔는데 전 타기 싫었는데 어쨌든 타러 갔는데 구글에서 막 찾아봤었을 때 아이고 사고도 없고 안전하고 뭐 막 써놨어요. 이게 지식적으로 제가 다 왔어요. 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에 딱 섰어요. 딱 섰습니다. 이 플랫폼에 쓰니까 이제 이게 내 거잖아요. 이제 이게 지식이 이제 더 이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접니다. 이제 제 생활에 왔어요. 이제 마음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이제 됐어요. 걸었습니다. 아직 동의의 단계예요. 신뢰의 단계는 발을 뗐을 때입니다. 발을 떼고 뛰는 것이 신뢰입니다. 한 식물학자가 한 식물학자 이제 단체가 어떤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절벽 아래로 매우 진귀해 보이는 꽃을 하나 발견합니다. 망원경으로. 근데 이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소년이 산 위에서 올라와서 그 과학자들이 하는 걸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식물학자들이 그런데 저 망원경 절벽 아래로 보니까 저걸 꼭 따야 되는데 소년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가 돈을 많이 줄 테니 우리가 로프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네가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꽃을 좀 갖고 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소년은 이렇게 절벽 아래로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렇게 내려보다가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몇 분만 주십시오. 몇 분만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 지나서 한 30분 정도 20, 30분 지나서 그 소년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하고 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절벽 아래로 로프 타고 내려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분이 제 로프를 잡아줄 거예요. 제 아빠예요. 그 소년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강하게 붙들어줄 밧줄을 붙들고 있을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이죠.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몸의 힘을 그렇게 쫙 빼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서 힘을 다 빼고 다 빼버리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몸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모두 씻으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이고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구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과정은 마치 지정의와 같으며 이는 내 혼이 전적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혼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침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디오피아나 예시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간증하며 침례를 받습니다. 내가 침례를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진짜입니까? 헛된 잘못 믿음이 아니라 진정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지식의 동의만이 아니고, 나의 동의만이 아니고, 진정 내가 집라인의 몸을 맡겼듯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오늘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언제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구원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을 너무도 그렇게 분명하게 당당하게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